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어제 부상자들을 포함해 2천여 명의 민간인들이 소개됐다고 국제적십자사 등이 밝혔습니다. 이번 소개작전에 구급차와 정부 버스들이 동원됐습니다. 알레포 동부 지역을 출발한 버스들은 반군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은 민간인들의 탈출을 위해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뤄진 휴전 합의들은 즉시 폐기돼 소개 노력이 중단됐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생명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전 당사자들을 계속 압박하며 시리아 전역에 인도주의 단체의 완전한 접근이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민스크 평화협정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투자자들과 에너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러시아 정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격을 비난하고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와 오늘 여러 경제 합의를 이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갈등을 지속해온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을 마무리하는 조치로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 간 경제 협력이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러시아에 다시 초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라는 러시아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방송되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 선거에 피해를 주려 할 때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어떤 조치는 분명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은 러시아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이메일을 폭로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도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14개 국제연합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차기 미국 정부에 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ISIL을 겨냥한 연합작전의 미래에 대해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ISIL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이집트 항공당국은 지난 5월 지중해에 추락해 탑승자 66명 전원이 사망한 여객기 사고 시신들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다 추락한 이집트 항공 여객기 804편의 당시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제 발표로 폭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집트에서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의한 폭력 사태가 고조되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도발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미 한일 3국 간 안보회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15일 특별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이 성명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북한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과 9월 9일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올 한 해 이뤄진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인 법적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나토는 또 북한의 행위가 영내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기반을 둔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제재와 압박을 포함한 대응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28개 나라로 구성된 나토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특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측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핵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안 차관은 주민들의 복지는 무시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비정상적 체제에 대해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나토가 북대서양이 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북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나토의 대북 성명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개해온 북핵 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북 압박 외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늘 즉 16일 서울에서 3국 간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일 3국은 16일 서울에서 제8차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엔 켈리 맥사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안보정책실장,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특히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가 엄격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전문관입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국 대표들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북한의 각종 도발 행동 발생 전후에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9월 5차 핵실험 직후 미한일 3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적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건 물론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정보 훈련이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3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국이 제9차 미한일 안보회의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한일 3국 안보회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16일 오전 양자협의를 갖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러나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지난 60여 년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미한 연합사 방문에는 한국 측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수행했습니다. 최근 고려항공에 취해진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인들의 탑승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려항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BOA에 익명을 전제로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고려항공을 이용한 개인의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산통제국은 지난 2일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고려항공을 비롯해 이 항공사가 보유한 16대의 항공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인과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미국 기업 등에 대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가 미국인 등의 탑승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을 이용한 개인 여행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서비스 제공 등 고려항공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미국인들의 거래는 폭넓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하지 않지만 고려항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명백한 금지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의 항공권 판매 등을 대행하는 여행사 등에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지난달 개설 7개월 만에 부정기 노선으로 변경했던 상하이 정기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고려항공이 15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시간표에 따르면 상하이행 노선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고려항공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승객 이적은 겨울을 맞아 날짜를 찍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2월 중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항공편을 띄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앞서 정기 노선을 재개한 것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 목사 가족들은 이번 방문이 임 목사 석방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무부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크리스틴 레시코트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무부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레시코트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계속되는 억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문제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과 오마르 알가브라 의회 외무장관보가 임 목사의 아들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사관리들이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시코트 대변인은 사생활 보호 측면과 임 목사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임 목사 문제는 분명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캐나다 외무부 대표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두 나라 관계와 임현수 목사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캐나다 대표단이 임 목사를 면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현수 목사 가족과 교회 측도 15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최신 정보는 없지만 이번 방문이 임 목사가 석방돼 돌아오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캐나다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임 목사와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산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된 자국민에게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사 지원은커녕 국적 확인조차 거부해 북한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북한 탈북민 주모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 있는 철북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2003년 창바이현의 한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치다가 체포돼 자신이 모르는 범죄까지 더해져 강도와 상해죄로 11년간 복역한 겁니다. 주 씨는 뷰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체포 뒤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영사 면담을 요청해도 북한 공관에서 모두 무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미결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억울하게 많은 형량을 부과해도 북한 영사들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은 김일성, 김정일 등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북한 공관이 국민이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 뒤 국정란엔 무국적자로 표기되고 항소하려 해도 무국적자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통일미래연대 대표인 북한 보안당국 간부 출신 최현준 씨는 15일 VOA에 북한 정부는 범죄에 연루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해 버립니다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대관계상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 북한 주민이 나서 마약 그 밀심을 매는 거고 일어나 될까봐 자기는 그 북한의 이미지 때문에 그걸 그 사람 죽겠습니까? 막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건 우리 사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부정해 버리죠.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주 VOA에 2009년 북중 범죄인 신원 확인 협정 체결 이후 감옥에 갈 때는 북한 국적으로 수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영사 지원이나 보호 활동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은 자신이 있던 철북 감옥에 북한인 123명이 수감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고를 이유로 탈북해 마약 거래와 절도로 수감된 죄수가 70%에 달했고 나머지는 살인과 사기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2003년 체포돼 4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 선교사도 석방 뒤 VOA에 북한인 100여 명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은 당시 철북 감옥에 김 선교사와 함께 있었다며 미국 영사가 자주 면회를 오고 특별 대우를 받는 모습에 북한인들 모두가 부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등 다른 수감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영사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며 조국에 커다란 배신감을 갖게 됐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변화에 무지하고 정권의 거짓말에 세뇌돼 살아온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에 오래 근무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에 중국 감옥 내 한국인 수감자들에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영사들이 면회를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필품을 수감자들에게 전달하고 감옥에서 고문이나 부당 행위가 없는지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라종일 전 한국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과거 VOA에 북한의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범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북한군 정찰국 소속 강민철이 옥사할 때까지 25년간 북한 당국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배신감을 토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또 북한이 전혀 자기네들 존재를 부인하고 전혀 뭐 도와주려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도 가입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에도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뭐 정상적인 나라이면 시민 권리나 인권이 있는데 어디 뭐 교도소에 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 그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호를 해주는데 뭐 북한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1963년 채택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 접견권을 보장토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영사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조국 역시 파견국에 자국민 접견을 요구해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1984년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해외 자국민 보호는 물론 북한이 억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조차 매우 까다롭게 적용해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에 대한 영사 접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빈 협약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파 공작원 지령령으로 추정되는 난수 방송 횟수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해 구태의연하고 불순한 기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평양방송의 난수방송이 지난 6월 24일을 시작으로 올 들어 18번째로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난수방송을 하는 의도에 대해선 남한 교란용 또는 북한 측 관련 사람들에 대한 연락용이나 훈련용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방송은 북한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5분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수학 복습 과제를 알려주겠다며 닷새 만에 또 난수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세계에서 43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력 잡지의 평가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위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세계에서 43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녹슬어가는 은둔의 왕국에서 이론상 2,500만 국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과 권력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는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무력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라며 올해 9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2월에는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에는 46위, 2014년에는 49위, 2013년에는 46위, 2012년에는 44위에 꼽혔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2016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은 경제 자원과 권력의 범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포브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는 4년 연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꼽혔습니다. 지난해 72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위로 올랐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위에서 48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잡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리아 내전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억만장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소개했습니다. 3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4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5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0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42위에 꼽혔고 지난해 40위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43위였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지난 4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은 6년 연속 타임 잡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의 국제 지원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도 모두 4차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는 약 2,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코트라가 집계한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러시아가 외국에 제공한 지원 규모는 약 2억 7천만 달러였고 대북 지원은 전체의 약 10.3%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6개 나라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북한에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3월에는 곡류 2,500톤, 그리고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349톤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또 11월에는 홍수 피해에 따른 구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식량 184톤과 경유 70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구호 물품은 연해주 지역에서 열차로 북한 라진역으로 운송됐으며 라진역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연령대가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과의 통일보다는 현재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 문제를 민족이나 이념보다는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는 한국 국민들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보다 분단체제로 남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박사는 지난 6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분단 고착에도 반대하지 않는 이른바 분단체제 선호 집단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단 고착에 반대하는 통일 선호 집단은 33%로 근소한 차이지만 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20대에서 55%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30대는 42%, 40대는 31%, 50대는 25%, 그리고 60대는 19%로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분단 체제 유지를 더 원했습니다. 반대로 통일 선호 집단은 40대에서 33%, 50대는 38%, 그리고 60대가 4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심리는 통일을 민족이나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상황에서 태어나고 분단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금 상황도 불확실한데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요소가 또 끼어드는 게 또 싫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학력과 소득이 높고 정치적으로 중도층일수록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박사는 이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 지금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박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통일 대방론에 대해 통일에 따르는 불안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다라는 식의 편익 위주의 접근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의 능력, 위기 관리의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분단을 극복을 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연구원 이상신 박사도 지난 6월 한국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설문조사 결과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대결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이른바 고립주의 성향의 응답 비율이 3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고립주의 비율이 2014년엔 19%, 2015년엔 20%에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통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제 도발 핵무기 실험, 그것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고립주의의 확산이라는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필요에 따라 협력도 대결도 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응답 비율도 30%였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반대하고 대결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응답자는 21%, 그리고 대결 대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진보적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 정치권이 대북 정책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이념보다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6일자로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했다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9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되는 이 협약은 신체와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됐고 14일 현재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에 이 협약에 서명했고 이후 약 3년 반이 지나 이번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들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자국 내 장애인 보호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에 이 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북한에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했고 북한은 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UPR 심사에 참석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입니다.
The DPRK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uly 2013.
지난 2013년 7월에 협약에 서명한 뒤 비준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11월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장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협약 발효 2년 안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 여의도 공원에 스케이트와 눈썰매, 눈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의도 아이스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식에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한반도 동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을 맞아 서울 여의도 공원에 스케이트장이 생겼습니다. 여의 아이스파크는 지난 14일 오후 개장식을 열고 시민들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케이트장만 운영했지만 올해는 눈썰매장과 눈놀이터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여의 아이스파크의 후원사인 KDB산업은행의 백인균 부행장입니다.
저희 산업은행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심 속에서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작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 개장을 했고요. 올해 조금 더 확대된 규모로 여의 아이스파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아이스케이트장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여의 아이스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개장식에 사회 소외계층인 탈북 학생들과 그리고 산업은행이 결연하고 있는 기관 아이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2016년 겨울 여의 아이스파크의 시작을 알리는 날에는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인데요.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입니다.
또 이렇게 연말에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연말 약간 들뜨했는데 이렇게 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셔서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또 배려 주셔서 우리 학생들 5,000원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소록도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임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수 가위도 만들어주시고 식사 대접도 해주셨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같이 나왔네요.
겨울방학이 다가오지만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방학이 더 외롭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가활동들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방학이 되면 한국 아이들은 뭐 어학연수다, 또 공부다, 또 방학 때 맞춰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이나 여행도 떠나고 또 많은 공부도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약간 괴로워요. 외롭고 그러면 북한의 지척이진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만나고 동네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중국에서 온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런 명절이 오거나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우리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외로운 시간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들 더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바람이라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시간을 좀 즐겨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애들도 한국 애들처럼 똑같이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국 여러 사람들이 꼭 특별한 나라만 찾아가지 말고 이렇게 뭐 전화도 해주시고 찾아가서 밥도 한번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좀 이웃처럼 친구처럼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너 뭐 했니 물어보면 아 저요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신나게 놀았어요. 방학 동안에 못했던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고 좀 재밌게 보냈어요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대부분 한국에 와서는 스케이트를 처음 타본다는 학생들인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타는 스케이트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 스케이트장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스케이트 오랜만에 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아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 좋고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너무 좋아요. 아, 어렸을 때 타봤어요. 12살 때 타봤어요. 고향에서 북한에서 타봤어요. 일단 그때는 자연 상태로 어른 데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좀 인공적으로 어른 데서 해가지고 좀 안전이 조금 보장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탔으니까 그냥 그런 기분이 들고 요즘은 안 타다가 이런 것도 타니까 새로운 기분이고 또 서울 한가운데서 탄다는 자체가 또 너무 설레고 그래요. 올겨울 봉사도 많이 하고 신나게 보내겠습니다.
네, 스케이트 다 신고 있는데 오늘 진짜 한국 와가지고 처음 타본 거 기쁘고요. 지금 처음 타보니까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얼음판에 미끄럽고요. 자꾸 자빠져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무섭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예, 어렸을 때 처음으로 돌아온 것처럼 돼가지고요. 많이 즐겁고 기뻐요. 고향에서 예 어렸을 때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아는 친구 형이 빌려줘가지고 이제 한번 탔었는데 그때 한번 타본 기억으로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추억이 생각나가지고요. 지금 막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막 기뻐고요. 지금 막 즐거워요.
거기서는 그 외발이라는 나무 위에 타는 게 있는데 그거 타다가 나무를 재련해가지고 날 하나 달고 타죠. 예, 그때는 뭐 애들과 같이 눈만 오면 눈 위에서 뭐든지 다 탔으니까요. 예, 그때 타다가 여기 와서 타니까 그때 기억도 떠오르고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래요. 올겨울은 오늘 스케이트 타고 내일 또 스키장 가거든요. 예, 그래서 눈 위에서 놀고 싶어요. 뭔가 아이가 되는 기분이죠. 예, 하얗게 눈이 바뀌면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편 KDB 산업은행에서는 남북 간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통일사업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DB 산업은행의 백인균 부행장입니다.
통일사업부를 중심으로 어떤 통일이 물리적 통일 이전에 남북한 주민 간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지도록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활동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현재 한국에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계신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정책 국면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사진 찍어주게 잘 산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아침 이곳 워싱턴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보였는데요. 한국도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웠다고요?
네, 워싱턴의 기온과 서울의 기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서울도 어제부터 이어진 강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올 들어서 서울은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영하 9.4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도 영상 1도에 머물렀습니다. 춘천은 영하 11도, 충북 보은 지역은 1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강추위에 바람이 칼바람이 돼서 뭐 옷으로 모자를 꽁꽁 싸맨 거리의 시민들, 조금 드러낸 얼굴이 빨갛게 상기될 정도로 칼바람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대신에 공기는 아주 깨끗해서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 소식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울 소식을 들어보죠.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상황, 오늘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네네. 오늘 오후에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반박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고 국회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배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 대리인단이 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요구한 수사기록 요청,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조사위원들이 찾아갔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무산됐습니다.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현장 청문회를 나갔던 겁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현장 청문회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 논란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의사 김영재 씨의 병원 현장 조사를 마친 국정조사위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갔는데 경호동에서 진입도 하지 못하고 한창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실랑이 끝에 언론사의 공동 취재진 한 명과 함께 출입문은 통과했는데 결국 현장 조사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이 청와대에서 현장 조사를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 관저와 부속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안 손님으로 불리면서 출입 절차를 건너뛰면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차은택, 김상만, 김영재, 비선 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 수칙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것이고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그 상황 보고서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미리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 19일에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 방청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방청석은 150석이 되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사건 관련자라든지 취재진 경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80석뿐이었습니다. 2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이 80석의 방청석을 갖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4명의 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추첨을 진행했고요. 당첨자들을 호명하는 그 20여 분 동안 환호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2-1이 넘네요.
네, 도대체 최순실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가까이에서 그 진실을 보려고 추첨에 참여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사태 핵심 인물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인 차은택 씨의 첫 재판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로 시작하는 첫 재판에는 보통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청석을 갖기 위한 시민들의 경쟁률은 컸지만 과연 그날 이 피고인들을 직접 볼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으로 재판 하루 이틀 전에 방청권 추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 위기 상황이 최고 단계에 올라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주셨는데 국민 담화문도 발표가 됐다고요?
네네. 그 조류독감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되는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위기 경보 상향에 맞춰서 조류독감 방역 강도도 높아졌는데요. 그 조류독감 방역대책본부가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돼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펼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류독감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담화였습니다. 김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에 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장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상황의 심각함이 느껴지네요. 이 방역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강화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 한국에서 조리독감이 발생한 것은 10년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체 감염 사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 고병원성이 높은 이 H5N6형 그 조리독감 바이러스 중국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금류 농장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12,000여 명의 살처분 인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의 축사 출입에도 전용 신발을 신어야 하고 방역복 착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해서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 농장에 가는 것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철저한 방역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생계안전자금 등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위는 조류독감을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문제가 수그러졌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 주위를 선회한 우주인 존 글렌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짐만 지고 앉아서 운명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 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존 글렌은 평생을 그 신조대로 살다가 지난 12월 8일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존 글렌은 1939년 대학에서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학 때 그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조종수를 배웠습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그는 곧 대학을 떠나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그리고 뒤를 이어 한국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1959년 새로 출범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시험 비행사를 모집했습니다. 모두 508명이 지원을 했는데 글렌을 포함한 7명의 남성이 우주인 훈련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 7명은 미국 우주탐사계획인 머큐리 계획의 선구자들이 됐습니다. 존 글렌은 우주를 다녀온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 싶다는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2월 20일 더욱 높이 우주로 날아가 지구를 세 바퀴나 돌고 온 최초의 우주인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우주비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당시 나사의 비행국장이었던 진 크란츠는 그 위험도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글렌은 아틀라스 우주선의 여섯 번째 조종사로 로켓에 탔습니다. 그에 앞서 나사는 다섯 차례 우주 로켓 발사를 시도했으나 그 가운데 두 번이 폭발로 끝났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뒤를 이어 실시된 아폴로 달 탐사 계획에서 비행 임무가 별로 주어지지 않자 실망한 존 글렌은 1964년 나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글렌은 민간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두 차례나 낙선한 뒤 드디어 1974년 상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24년 동안 글렌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77세로 정계를 은퇴하기 직전 그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승무원으로 발탁돼 최고령 우주비행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존 글렌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중 해병대 조종사로서 자유를 수호한 공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간 고속비행의 기록을 수립하고 77세의 고령에도 우주를 다녀오는 등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왔다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우주인들 중 마지막 남은 존 글렌이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을 통해 지구상의 우리는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쌓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